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입에 올려 뭐 본 적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소리는 정말 뜬구름 잡아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청년의 죽음이 너를 구원하신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상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목숨 다해 지킨들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유대인조차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의로워질 수 있나?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나? 이걸 나름대로 정말 획기적인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 이전에 이런 이 논지를 펴거나 신학적 주장을 펼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형론, 이 유형론이라고 하는 타이폴로지를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 그분이 부활한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분은 이 모형론, 유형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낙원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락다운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너무나 쉬운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가 뭐 박쥐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시장에서 무슨 수산물에 감염이 됐는지 뭐 어떤 짐승에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한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이른바 팬데믹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온 세상, 온 인류를 감염시키고 있는 이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같이 공범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모형론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그가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시작, 기원이 되었다고 말할 때 아담은 우리 인간의 기원, 첫 인간의 모형 아니냐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의 죄가 바이러스처럼 감염되었다는 것은 그 감염인자, 감염된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흔히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언약적 대표성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지만 노동자 단체와 노조와 이렇게 사용자가 협약을 맺을 때 노사 대표가 모입니다. 노사 대표가 모여서 고용 근로 계약 조건에 서명을 하면 노조를 대표하는 뭐 집행위원장이 되었던 회사를 대표하는 CEO가 함께 서명을 하면은 각자 대표성을 가지고 그 계약 문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이나 나나 월드컵 출전한 적도 없고 올림픽에 나갈 일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이 메달권을 향해서 경기가 벌어질 때 온 국민이 각 나라의 온 국민이 그 선수들이 뛰는 그 몸짓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 같이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 차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하고 피겨 스케이팅을 타복이나 했습니까? 피겨 스케이팅이 집에 있기나 합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행동, 그 한 사람의 명예가 우리 마치 우리의 명예고 그 사람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고 그 사람의 수치가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모형론을 설명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아담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범죄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가 범죄에 이르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근거다. 그렇게 이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한 역할이라는 것은 범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범죄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끼치게 됨으로써 마치 이 죄가 사탄이 아담에게 왕노릇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왕노릇을 하고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래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가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죄를 피할래야 피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느냐?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지만 율법이 있건 없건 죄는 우리에게 자각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현상에 관한 율법죄가, 율법으로 규정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 노릇을 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인 노릇을 시작한 것이고, 그래야 이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후손으로 확장되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인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인류의 조상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영향력 아래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 범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의, 우리가 지금까지 저기 사도 바울이 얘기해왔던 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랍게도 율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이 왜 우리를 의롭게 못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줄곧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요새 그 말하는 가장 이 바이러스 비유가 요새는 뭐 적당하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한 번도 이 바이러스의 증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감기인가 몸살인가 이게 뭔지를 모를 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진단 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에 불과한 거고 진단 시약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치료할 능력은 없어요. 그건 백신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갖다가 가지고 마치 그거로 우리는 자기들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진단 키트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 아니겠어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치유할 능력도 없고 죄로부터 우리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그건 그냥 진단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뭐 보면은 뭐야 바이러스 이 진단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진자가 뭐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진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을 뿐이고 진단을 안 해서 저쪽 나라는 확진자가 적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단 시약이 진단 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진자가 늘어날 뿐이란 말이에요. 범죄자만 늘어날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백신이 되시고 그분이 치료제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치료의 길이 열렸다. 이게 십자가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예방접종을 하듯 주사제 인젝션 해야 되지만 이 십자가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 그게 구리 노뱀 사건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처럼 그것 또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죄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감염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오직 죄인이란 자기밖에 관심 없잖아요.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할 때 자기 중독성으로부터 해독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십자가에 쏟아진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는 이제 자기만에 집중하고 있는 이 중독성, 이 중력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 치유된 인간, 회복된 인간,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나라들이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죄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 생명은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두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큰 흐름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족하지 않은 것,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그 사망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죽음이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왕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고 싶습니까? 다 왕이 되고 싶죠. 그러나 왕이 되고 싶다는 길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가면 죄 종노릇 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주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갈래 길, 이 두 길, 이걸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과 같은 길이 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적 대표성을 지닌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되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가 마치 의로움의 능력을 지닌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명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아담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면 두 번째 오신 이 아담, 새 아담, 그분은 우리를 전부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한 게 없어도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의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거역함으로서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냐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뭐 생명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 생명이 흘러들 것이다. 나를 매일 묵상해보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나를 바라보라는 이 예수님을 이 유대 백성들이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그분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사실 살려주고 싶었죠.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굴 택할래? 군중들은 바라바를 택했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바람에 이 정말 빌라도는 나름대로 놓아주기 위해서 채찍질해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끔찍한 채찍질로 살갗이 너덜너덜해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을 다시 군중들 앞에 다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뭐 왕이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풀어주려고 보라고 한 것이죠. 이 사람을 보라. 유대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9장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빌라도의 이 사람을 보라는 게. 헬라 성경을 보면은 이두 호 안트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두라는 건 이 저기 저 영어로 번역하면 see, look, behold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근데 이걸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걸 에케 호모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에케 호모란 처참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가 흘러들 텐데 인간은 끝내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오. 나를 바라보고 살겠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 작품을 갖다가 만든 게 도메니코 페티 아닙니까? 그 작품을 바라보고 생긴 그 이게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고 이 사람을 바라보라. 이 에케 호모라는 작품을 만든 페티의 작품 앞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는데 넌 나를 위해 뭐 주겠느냐? 그리고 프란세스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또 그 패티의 조각상 앞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밤에 호텔에 와서 쓴 찬송가가 저기 그거 아닙니까? 311장인가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들 구하여 주신 일 큰 희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하버갈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듯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사람을 보라. 그게 BC와 AD예요. 뭐 다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건 그 사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고 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두리번 그리고 사람 바라보고 어디 도움이 없나 어디 나한테 득되는 사람 없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겠느냐고 묻는 답에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래야 죄 안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의인의 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분을 보고 이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 흔히 듣는 비유지만은 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바라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벌거벗긴 채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한다는 게 무엇이 그분을 위한 보답이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도 값비싼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거로 의로워진 이 진리, 이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상식과 무슨 이성으로 그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어요? 이 진리가 전해지는 건 다지 또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 그 감동, 그걸 살아낼 때, 값없이 주신 것을 값없이 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목적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군요. 따라서 죄가 깊은 이곳에 은혜가 더욱 깊어졌군요. 죄가 깊을수록 이 땅에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죄를 용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주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영생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왜 영생을 주십니까? 영생이 와야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와야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영생이 와야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인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놀라운 영생 생명을 주님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 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칼처럼 갈라쓰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근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님,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존중하고 또 존중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보라고 하신 주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 부어주셔도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하여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 눈만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또 두 손을 들었더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영원한 집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의인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거인들 위해 참된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